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겠죠? 근데 어느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까요? 네, 공부 안 되는 애들이 훨씬 공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하고 결심도 하고 생각을 훨씬 많이 한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잠만 빼고 24시간을 다 공부를 해요. 삶이 공부예요. 공부가 제일 쉬운 애들이에요. 이상한 괴물들이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하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요즘은 그런 표현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사찰 집사님인데,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사찰 집사님 아들이. 그러니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정말 간증거리죠. 그리고 서울대 들어가기가 하버드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수준을 논하는 건 다른 문제고 들어가는 건 하여간 서울대 들어가는 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사찰 집사님이 그 책받침 같은 코팅을 해가지고 합격증을 해서 늘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고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럼 괜찮은 과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자, 서울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까? 들어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엔 정말 그 서울대학에 들어간 만큼 값을 해야 됩니다.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해서 정말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고 모델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녀석은 계속 공부를 안 했고 그래서 막 학사 경고도 먹고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녀석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수석 졸업이 명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열심히 학점을 따고 수석으로 그 최고의 학교에 최고로 졸업을 했다면 그 다음에 최고로 나온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전 인생과 전 영역에 걸친 문제입니다. 끝나질 않아요. 이거를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대 들어가면 주특기라는 걸 부여하죠. 군대는 그 주특기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주특기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내 모든 삶의 시시콜콜한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주특기만 잘하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신앙생활이 정의가 된다면 간단하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주특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루고루 반찬을 먹어야 하듯이 고기 몸에 좋다고 삼시세끼를 고기만 먹을 수 없거든요. 풀도 먹고 물도 먹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훨씬 신앙생활에는 열심과 열정보다도 더 우선적 가치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속에 감추어진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어떤 나라에 포악한 애꾸눈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자기 초상화 보기를 좋아해서 화가들을 불러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화가가 불려와서 그 포악한 에꾸논의 왕의 얼굴을 그렸는데 사실 그대로 한쪽 눈을 없는 곳으로 그렸습니다. 결과는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음에 불려온 화가가 두 눈을 번쩍 뜬 얼굴을 그렸어요. 너 왜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 사형을 당했죠. 세 번째 화가가 끌려왔는데 살아났어요. 뜬 눈 옆 얼굴을 그렸어요. 그거를 지혜라 그러죠. 뜬 눈 옆 얼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훨씬 신앙생활에는 정답이 뭐냐 문제보다도 지혜의 가치가 우선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펴야 됩니까? 끊어라.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이건 규칙이다. 죽어도 못 끊겠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요. 죽어도 못 끊겠니? 들키지 마라 그랬대요. 그 장로님 꽤 수준 있어요. 예, 죽어도 못 끊겠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들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야 이해를 하지만 약한 자들이 너 담배 피는 거 보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니까 들키지 마라. 이게 11계명이다 그랬대요. 그 장로님이 센 분이에요. 그건 정답이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에는 훨씬 다양함과 그 진리가 함축하고 있는 자유를 생각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설피 얘기했다간 그거를 원리로 잘못 이해해서 혼란을 일으킬까봐 조금은 살금살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풀질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쯤 참석할 줄 알아야 이 얘기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낮 예배만 오는 형제자매들은 조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호세아서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지난주는 15절에서 마쳤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여기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구분을 이렇게 설교를 끊어서 하느냐? 원래 우리 한글 성경은 그 기초가 어디서 번역이 된 성경인가 하면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 원전을 보면 이 13장 15절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끊어진 대로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13장 16절서부터 오늘 14장에 편입을 시켰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자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 헷갈리죠. 왜 여긴 또 사마리아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성경에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나쁜 쪽으로 설명을 할 때 사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한때 수도였죠. 그런데 이 도성은 무슨 본거지인가 하면 경제와 정치의 본거지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그 도시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예요. 성경을 잘 보시고 또 여행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도시치고 죄악을 품지 않은 도시가 있는가. 그 도시의 밤의 화려함, 그 유혹들이 얼마나 구토증 나는 인간의 더러운 것들을 밤새 토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도시 역사는 죄악의 역사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설명한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혼혈 족속이 근거지를 둔 도시입니다. 한때 이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이스라엘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글을 좀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건 뭐 강주 사태도 아니고 험악하죠, 표현이. 자, 그런데 이런 험한 표현이 성경에 소개될 때마다 늘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으름장을 놓으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도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고 수업 시작할 자세도 갖추지 않고 와글와글 막 떠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교탁에 가만히 서 계시죠. 조용해지기를. 근데 끝이 안 나죠. 늘 3학년 1반이 그랬어요. 저희 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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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꿎은 탁자만 두들겨 맞아요. 누구를 조용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수업을 준비시키고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죄 없이 묵묵히 늘 우체통처럼 그 자리에 성실히 서 있던 이 교탁만 늘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손바닥으로 두들겨 맞고 출석부로 두들겨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경고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늘상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으름장의 귀재입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완전히 멸절시킨 적은 없어요. 심지어 70년을 고토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 놓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제 오늘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심수봉 씨가 부른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이 악보를 뽑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설마 당신 이거 부르려고 뽑는 건 아니지? 근데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가사를 잠깐 읽어보면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이걸 주님으로 다 바꿔보세요. 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CCM송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충환 강사님이 마지막 송 뭐 부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면서 야 이거 불러볼까?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완전 복음송이에요.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엔 난 몰라.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저 노래를 듣다가 아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이재목만한 것이 없겠다. 사랑밖에 나 몰라. 누가 해야 될 고백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이 마지막 장을 닫으세요. 그리고 이제 14장 1절으로 넘어가십시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형벌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몽둥이를 들었던 험악한 표정도 하나님이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마음을 드러내세요. 은퇴가 이스라엘아,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을 고치고자 그 진노의 얼굴을 억지로 드러내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험악한 말을 쏟아내시고 때로는 겁을 주시고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이루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고백만큼이나 절절한 이 호세아서를 닫으면서 하나님은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러분, 뭘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했던 그 말씀으로부터 이미 멀리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말씀은 이들의 삶의 전혀 기초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전제로 너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전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송아지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예, 네, 제사.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사만 남았다는 겁니다. 삶은 없어졌고 제사만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성경의 말라기를 어떻게 끝을 내죠? 성전문을 닫자. 너희들이 순종 없이, 삶의 열매 없이 가지고 오는 그 수많은 재물들 싫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끝내자. 그거 끝내고 입술에 뭘 가지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찬양,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는 예배자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우리 오늘 낮에 1, 2, 3, 4, 5부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속에 성전 미문에 그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가 어떤 자로 회복이 되어 일어섭니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송하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 병자에게 뭐라고 선언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걸으라는 어떤 동사인가 하면 쭉 계속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분사형이죠. 계속 반복되는. 쭉. 그래서 사실 오늘 낯설교 제목이 원래는 한 글자예요. 쭉. 쭉.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는 단회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쭉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 그 말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호세아서 14장 2절이. 성경을 좀 보실까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들이 누구를 의지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눈으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를 더 의존하고 의지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허리가 끊어진 지 60년을 넘는 이 긴 분단의 역사 속에 이렇게 평안히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국방력과 미국의 해구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호 때문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나라의 안보는 육해 공군에 의해서 가름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아슬아슬했던 위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 조국 끊어진 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틀어막아 주셨어요. 아직도 이 백성에 남은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졌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원마다 울부짖고 피맺힌 기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이제는 다 멈춰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우리 교회가 시급히 단단히 집중해야 될 예배 현장이 어딘가 하면 여러 예배가 있지만 금요 철야 기도 순서라고 믿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되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이 민족은 살도록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그분의 긍휼 없이는 이 민족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모든 역학 구조를 보면, 정치 구조를 보면, 육해공군, 정치인들, 미국의 안보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받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말을 타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늘 나귀를 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을 탔다는 것은 외국에서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수입해서 그 말이 높지 않습니까? 나귀는 낮고 그 말을 과시하면서 타고 다녔어요. 그것은 수입해오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의지합니다. 그 말은 철저히 전쟁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을 해서 말을 뺏어오면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왜?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나라의 국력과 안보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강력한 대국이나 말의 병력의 힘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잊어버리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뭘 의지했나?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 어느 정도 철저히 회개하고 이들이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고아가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자기를 고치겠다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방인은 어떤 자를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혈통이 다른 자를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 없어요. 그것은 유대적 관점에서의 반대 개념이었지 원래 영적인 이방인이라는 뜻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자기가 염려해야 되고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고아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누구 하나 간섭받지 않는 인생 같은 자리에서 이제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과 탕자의 자리로 떠밀려 갔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집을 나간 고아 같은 삶을 살았어요. 탕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허비와 낭비와 탕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온전히 회복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거머쥐고 갖추었을 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으로 회복되었을 때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번번이 강조했던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신앙은 뭐냐?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거라 그랬어요. 딱 이거예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헤집어 물으십니다. 너 이 일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너 그거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래? 여러분 간단해요. 한 주간의 삶 속에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 질문을 제대로 했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고아처럼 사느냐 아버지 있는 자처럼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예? 아버지가 계신 게 계시니까 모르지. 계시니까. 저는 아버지를 일찍 잃어봐서 알아요. 8살 때 아버지가 떠나시니까 아버지 없는 생활이 얼마나 곤고하고 매갈이 없고 이상한 삶인가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놈은 몰라요,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가끔가다 그놈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한참 서서 묵상할 때가 있어요. 1m 80짜리가 누워있는데 꼭 수달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수달이. 가끔 혼자서 그런 질문을 얘는 내 인생에 뭘까? 얘는 내 인생에 뭘까?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사랑밖에 줄 게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길거리에 서 계세요. 그래서 선한 총각이 할머니가 이 더운 여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서 계신 걸 보고 마음에 안 돼서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청파동까지 가요. 아니 타세요. 마침 저도 3.1교회 가는데 모시다 드릴게요. 아유, 그럴라오? 타셨어요. 근데 짐을 안 내려놓고 계세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옆에다가.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차 얻어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를 지나? 그리고 짐을 안 내려놓으시더래요. 우리가 꼭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생각밖에는 장애가 없어요. 딱 그거 하나 장애지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믿느냐 그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제대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뻘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련한 짓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나직한 소리로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해보세요. 아버지. 저는 어떤 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저 강사실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힘이 생겨요. 그래도 힘을 주세요. 그 아버지만 불러도. 이런 비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송태근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저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그러면 하시겠는가? 자, 4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팽창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이슬이 아니에요. 또 이상한 생각도 입맛 따실라. 이제 우리 세대는 이슬하면 양희은 씨가 불렀던 아침 이슬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참이슬이 자꾸 생각난다 그래요. 근데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죠. 비가 없어요. 이슬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꽃들이 식물들이 이슬로 자라는데 이 이슬은 말하자면 소리 없이 젖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래요. 제가 아까 모두의 서론 시간에 이런 설명을 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특기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일조 내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해서 나 이제 신앙생활 다 했어 손 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99.9%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99.9%의 삶의 영역을 누가 은혜를 부으시고 책임을 지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슬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태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큰 거는 안 보인다는 거 아세요? 너무 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게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사랑인데 어떤 선지자는 그것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항상 머물러 계세요. 어느 여가수의 노랫말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사랑밖에 몰라요. 믿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젖어보십시오. 옛날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의 시청률 50%가 넘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모래시계. 들어는 보셨죠? 예. 최민수, 고현정, 뭐 이런 분들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 시대성, 내용이 있어요, 좀. 시대물이었는데. 난 거기서 주인공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늘 고현정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준 이정재. 누가 그렇게 웃음을 간사하게 웃어요? 난 그 드라마를 이제 후에 무슨 재방송인가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옆에 보디가드로 이정재라는 친구가 고현정이라는 주인공 옆에서 항상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이에요. 늘 자신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슬처럼 항상 내 곁에 내가 분노내고 터뜨리고 악을 쓰고 뒤집어지고 하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지켜보세요. 안 떠나세요. 이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그런데 그거를 항상 우리 그때 못 깨닫는 무지가 있어요. 다 걸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그 발자국이 보이는 거죠. 그때쯤이면 우리 이제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이 들었다. 철 들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죠.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논문으로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시로도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이슬 같은 사랑.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이거를 뭘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겠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전부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이것은 전부 다 그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들입니다. 소성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질병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질병. Disease, is라 그러죠. 발음은 그렇게 뭐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근데 Disease가, is가 무슨 뜻입니까? Dis를 빼면. 편안하다 그 뜻이죠. 편안하다. 그런데 그 앞에 DIS가 붙으면 뭐가 돼요? 편안함이 깨진 거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사실은. 편안함이 깨진 게 뭐예요? 병이 생긴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게 그 말입니다. 질병이 생긴 거죠. 사람은 양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질 좋은 닭은 닭장에 가둬놓은 닭이 아니고 마음대로 들판에다가 풀어놓은 닭이 제일 건강하고 맛이 좋답니다. 근데 그거 인간의 과잉된 욕심 때문에 막 닭을 잠을 안 재고 불을 켜놓고 알을 빼게 만들고 그 막 닭장 속에다가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는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상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닭들을 먹고 내년부터는 성기처지 치킨들 안 사주려고 그래요. 양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닭들을 들판에다가 마음껏 흩어놓을 때 그 닭이 제일 맛이 좋고 이게 또 먹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답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자라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소성합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진 거죠. 그리고 질병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고질적이고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사랑하여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밖에는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녀가 여럿인데 제일 장남이 몸이 약해요. 이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정도예요. 건강 상태가. 형제들이 형 때문에 집안이 기울고 병원비 들어가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버지는 아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이제 약한데 이 장남 또 한국에서 이 장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 형제들도 오빠 이 또는 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가정 속에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걱정을 했죠.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일주일 만에 나타났는데 머리에다가 보따리 가득하게 산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온몸에 상처기를 내가지고 약초를 키워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어서 한의사한테 가서 물어서 하여간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 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틀을 끓인 거예요. 솥에다 놓고. 그래서 그거를 짜가지고 한 달을 형님을 먹이더래요. 장남을 먹이더래요. 그렇게 죽어가던 그 장남이 그 약을 먹고 번쩍 살아난 겁니다. 그 약 먹고 죽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째가 목사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형님을 살렸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힘도 초인적인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파편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보내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자식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못 내놔요. 못 내놔요 진짜. 어떻게 내놔요? 날 드리면 드렸지 자식을 어떻게 내놔요? 그런데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다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세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사랑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책은 호세아라는 책이에요.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히브리 말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가슴 아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밖에 모르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여러분들은 행복자인데 그 행복을 아버지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그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누가 모르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덥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우리 시간 헤어지기 전에 머리 숙여 한번 눈을 감고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호세아의 사랑, 우리를 이슬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모든 근심, 눈물, 걱정, 염려, 좌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가는 데는 어느 장애도 이제는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호세아의 빌헌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의지가 돌아오고 고백이 돌아오고 찬송이 돌아오고 예배가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는 일본 선교, 또 다음 주 영덕, 울진, 모든 해외 선교, 군선교 수도권 모든 선교를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